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 증거하기 전에 또한 저희 교회 성도님 우리 김영순 사님의 손녀딸 소피아를 하나님 생각합니다. 딸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음을 저희들 알기에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렸습니다. 금요일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그때 알기 시작한 때부터 저희들 기도하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또한 이 딸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기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지켜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딸을 사랑하시는 줄 믿고 이 딸이 하나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기도만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딸을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제시카와 앤소니를 그 엄마 아빠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답답한 심정으로 이 딸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에 관심이 많아서 제자 훈련도 많이 하게 됩니다. 한국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교회 중에 하나가 제자훈련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 제자훈련 성경 공부로 크게 부흥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이 제자훈련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관심을 가져요.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제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제자훈련이라는 성경 공부를 해도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제자 훈련 성경 공부가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공부를 이수하는 정도로 인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제자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제자가 무엇인가, 제자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먼저 제자라는 것은 제자로서의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제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그런 어떤 대가, 희생 이런 것들을 제자의 삶에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19절 보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릅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있게 말을 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기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는 의미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따른다, follow, follower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르는 자, 그리고 learner, 배우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 말고 그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은 자기 스승으로 모시면 그 스승이 말하는 것과 그 삶을 보면서 잘 관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스승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제자의 어떤 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무조건 어디로 가든지 자기가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굳은 결심과 각오를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참 좋은 의미에서 그 자세일 것,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유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가? 좀 우리는 의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굉장히 상반된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어디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님을 쫓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아주 믿음으로 아주 신시한한 신실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있고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무슨 말씀일까요? 여우도 굴이 있습니다. 새도 거처가 있습니다. 이런 만물의 어떤 그런 동물이나 이런 생물들은 다 자기가 거하고 자기가 쉬는 공간, 자기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먹겠죠. 그리고 자기 그 조그만 베이비들을 키우겠죠. 새끼들을 키우겠죠. 그런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편히 쉴 거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쉴만한 공간도 없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쫓아올 때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게 되면 또 이리도 가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쫓아옵니다. 막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취한 행동은 무리를 거르셔서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막 기적을 행했는데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자기를 하나의 그런 정치적 지도자 아니면 정말 그런 어떤 기적을 행하는 기적을 만드는 자 정도로 미러클 메이커 이 정도로만 자기를 보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한 대적하는 사람도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이리로 갔다 또 저리로 갔다 자기에 대해 오해를 하게 됐을 때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상황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편안하게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뭘 얘기해 주고 있느냐 하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예수님을 쫓는다는 의미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거처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저 상황에서 옮겨다니면서 오직 하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정말 여기서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바른 동기와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과연 쫓고 있는가? 여러분 그 당시에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주로 그 당시에 그 어떤 일반 사람들보다 어떤 지배층이라고 할까?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대인들로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의 서기관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인데 놀랍게도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당신을 쫓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 앞에 고백했을 때 말했을 때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이요 랍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나와 있었던 우리가 몇 번 문두병 나병 환자도 주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백부장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주여 다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우리가 이전 달고 스킵한 생략한 것을 보면은 16절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데리고 와서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또 수많은 병자를 내쫓고 귀신도 내쫓고 뭐 그런 허다한 일들을 하셨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소문으로 들어왔고 예수님은 어떤 병자도 정말 불치의 병도 고치고 그 다음에 또 귀신도 내쫓고 이런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걸 들어왔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아 예수님을 만약에 내가 쫓는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예수님을 쫓는다면 어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본인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또한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는 주님을 쫓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고백이 아니라 절대적인 고백이에요. 저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이 고백을 예수님은 받아주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으시고 그러하여금 네가 정말 나를 쫓을 때 정말 그 대가와 희생과 그리고 자기 부인을 하면서 나를 쫓을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제자들한테 나를 쫓아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보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만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미워하십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형제와 주위 있는 사람들 나의 사랑이 되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까? 여러분 자기 친척, 자기 형제, 주위에 있는 부모, 형제, 내 자녀들 미워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니죠. 미워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보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러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지 부모를 미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형제와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어떤 대상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 사람은 어떤 각오와 어떤 희생적 결단을 하면서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대상이 바로 되어 있으면서 주님을 쫓았을까요? 아니면 막연하게 예수님 많은 병자를 치유하니까 그런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나도 저렇게 좀 인기를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쫓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의도와 그가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는 그의 어떤 각오와 그런 말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에게 반문하시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쫓는 자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자세로 어떤 희생과 결단의 자세로 주님을 쫓는지 그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쫓아야 된다. 그 주님을 쫓는 자로서의 대가와 전적인 희생의 자세를 확인하면서 쫓아야만이 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제자는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것은 많이 듣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주 그럴듯하게 좋은 말입니다.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허락하옵소서. 유대인들에게는 부모를 장사하는 거, 장례식을 치르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기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장사를 지고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게 부모를 장사하게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부모의 유산을 그 자리에서 결정합니다. 첫째 아들은 두 배로 더 많이 갔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그 자리에서 부모로부터 얻는 그 유산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쫓는다고 하면서도 과연 순수한 동기와 이유로 주님을 쫓았을까? 우리는 참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자기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내가 주님을 쫓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쫓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쫓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의미로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우선순위는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는 거죠.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은 자기 말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죽은 자를 장사하지만 영적으로 살은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할 그러한 의미와 책임이 있어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죽은 자를 그냥 거기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그런 사명과 의미를 가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불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쫓을 때 순수한 동기와 이유를 가지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먼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먼저 부모에게 아버지의 그 장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만한 그 돈을 상속을 부모로부터 받을지 먼저 다 챙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쫓겠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를 장사하게 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참 무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정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지, 주님을 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주님을 쫓고 믿고 있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드리는 우선순위가 어떠한 우선순위로 주님을 쫓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쫓는 데에서 어떤 대가와 희생,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쫓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쫓고 있는데도 여전히 육적인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다 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는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쫓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또 주님을 쫓을 때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주님만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인데 우리는 생각해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되는 그런 제자로서의 어떤 희생과 결단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아, 내 제자입니다. 아, 나 정말 주님을 쫓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고백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자입니까? 그런 책도 있어요. 당신이 제자입니까? 우리가 제자입니까? 정말 제자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요구합니까?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쫓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우선순위를 바로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우리 우선순위를 얘기할 때 여기서도 이 사람은 내가 먼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쫓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육적인 그 뭐 해야 될 일들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기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쫓는다고 하지만 자꾸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 제가 이걸 좀 해야 되니까 주님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거 너무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일을 하고 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먼저라는 말을 우리는 할 때가 있어요. 만약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먼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주님의 일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 주님 제가 바빴기 때문에 제가 일을 너무나 이것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쫓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시 한번 이 자세는 제자로서 우리가 바른 제자도를 가지고 있는가? 주님을 쫓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라도 내가 그것을 다 희생한다고 해도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이런 희생과 결단과 이런 자세가 있어야만이 여러분 우선순위도 정립이 됩니다. 내가 주님을 쫓는 데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대가와 희생과 모든 것을 지불하면서 헌신하면서 쫓겠습니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나의 제일 우선순위가 됩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선순위가 주님께 맞춰지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쫓는 자의 자세는 절대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을 쫓는 자들의 자세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 이야기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시죠. 23절 보면 배에 오르심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따랐더니 자, 이 따랐다는 말도 팔로우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따랐을까요?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놀이라는 것은 스톰입니다. 스톰. 폭풍입니다. 폭풍. 여러분들 폭풍 잘 이해되시죠? 최근에 온 폭풍, 겨울폭풍이라고 합니다. 바다에 큰 great storm 이런 말이 되겠죠. 아니면 furious storm 뭐 그렇게 됩니다. 사나운 큰 놀, 폭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근데 하필 그때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그 제자들이 나와 깨웁니다. 막 아우성치겠죠.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큰 막 폭풍이 일어나니까 물결이 막 그 보트에 그 배에 덮이게 되니까 그 작은 배였죠. 또 덮이게 되니까 자기들이 이제 죽겠다라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근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무섭다라는 말하고 믿음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 무섭다 무서운 경우를 우리가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무섭다라는 거. 단순히 상황적으로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어떤 마음 심리 상태도 무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자기들이 죽겠나이다 라고 할까요? 물이 덮여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배에서 물이 덮치고 있을 때 정말 죽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예 믿음이 없다라고는 말씀 안 하시죠? 믿음이 적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진정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믿음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그 왜 믿음이 부족하다고 먼저 꾸짖으시고 난 다음에 그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잔잔하게 했을까요? 갈릴리 호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 호수를 이렇게 잔잔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왜 두려워했습니까? 왜 무서웠습니까? 저는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그 실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믿게 하는 거예요. 믿음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어로 It is by grace you've been saved through faith.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못하면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났고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는 걸 우리는 믿고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른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능의 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자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언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별칭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 전에 그들은 겁쟁이였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그렇게 담대해진 것도 사실이고,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들에게 있게 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행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어떤 위험하고 두렵다라고 하는 그 상황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상황을 인식하시고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큰 돌, 큰 폭풍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인생에서 폭풍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폭풍이라는 게 뭘 의미해 줄까요? 여러분, 폭풍이라는 건요,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진위성을 폭풍은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폭풍 앞에서 그들의 적은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쫓는다는 참 제자라고 하지만 폭풍이라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위성이, 믿음의 진위 여부가 드러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내가 생각했던 그 믿음이 어떤 인생의 폭풍이라는 그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 드러날 때 우리는 아우성치고 다 죽게 됐다라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인생의 시련과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이, 예수님이 임마누엘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겠지. 나는 도저히 이 시련을 내가 겪을 수 있고 극복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이 인생의 시련의 폭풍 속에서 저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To the ends of the earth. 마지막 날, 그 마지막 그 날까지 세상 마지막 때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I will be with you to the ends of the earth. 마지막 때, 마지막 날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게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고통과 시련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바라볼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아니, 좋은 환경 속에서 믿음 없는 사람, 여기처럼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믿음이 적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 거예요. 주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는 그런 확실한 고백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믿음이 적다라고 그들의 믿음을 어느 정도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은 믿음을 가지고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누구든지 다른데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려운 시련 앞에서, 인생의 폭풍 앞에서, 내가 핸들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예수님이 우리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 주님을 붙들으셔야 돼요.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붙들고,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좁은 문을 통해서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서 막 급류가 흐르고 막 폭풍이 빌고 비가 내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서 흔들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폭풍 속에서 단순히 그런 폭풍만 인식하면 안 됩니다. 이 폭풍이 주는 의미가 정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을 믿노라고 하는 우리의 정말 이 믿음의 진위성,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의 그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주셔서 아, 내가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쫓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폭풍, 이 인생의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 자신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엎드리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노라 하고 주님을 트러스트하고 신뢰하고 쫓아가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시련 앞과 고통 앞에서는 여전히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내 자신,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시련 앞에서도 주님을 묵묵히 믿음으로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되어지는 신앙 고백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시련 앞에서, 폭풍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쫓으시겠습니까? 첫 번째, 쫓는 주님을 쫓겠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진정으로 쫓는 대가와 희생과 전적인 희생, 헌신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모르고 쫓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은 주님을 쫓는다고 하는데도 어려운 시련 앞에서, 폭풍 앞에서는 아우성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제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쫓을 때 대가와 희생을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핸들할 수 없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시험과 고통과 슬픔 앞에서도 믿음으로 절대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위로해 주님,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응시하며 쫓아가는 주님의 참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쫓는 제자라고 하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쫓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온전한 자세로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희생과 결단을 각오하며 우선순위를 바로하며 어떤 환경이든지 슬픔과 시련과 고통 앞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쫓는 제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각오가 때때로 쓰러지고 좌절될 때도 있지만 우리를 이미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